가지고 구원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동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동화.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어떤 다음과 같은 어떤 내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소년이, 소녀가 아니면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인생이 역전돼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또는 미운 오리가 변하여 나중에 백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등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들에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동화 속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결말, 그런 결말인데, 그런 결말일 것 같은데,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화 속 이야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 보면 또 신데렐라는 나중에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는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로 변합니다. 이런 결말들이 동화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동화를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동화를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동화 속 이야기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의 특성 중 하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동화 속에서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어느 날 죽어버리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나중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국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 이 복음서는 동화 속 이야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단순히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동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마치 동화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 비슷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머나먼 어떤 나라에 한 위대한 예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적에 또 커다란 그런 궁전에 못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예언자가 이 악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왕을 떠나서 사막의 한 시냇가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이 예언자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상한 세계에서는 까마귀가 사람이 먹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 예언자는 이러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왕의 나라에 마치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상점에서 빵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까마귀에 의해서 음식을 조달받았으며 내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 같은 걸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람이 피했던 왕, 그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궁의 모든 여인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가 이 아합 왕의 경제체제, 이 경제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될 만한 큰 가뭄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왕에게 속한 모든 여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우리 무엇을 먹을까? 이제 우리 무엇을 마실까? 우리 과연 이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목숨에 대해서, 그들이 생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보내주신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시내의 물들이 이제 다 말라버렸을 때, 겨울의 물들이 더 이상 흐르는 소리가 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돈의 작은 마을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를 시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읽으면, 아, 하나님께서 뭐 우리 앞길 책임져 주시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한 과부, 그것도 이방 나라에 사는 이방 나라의 한 과부, 이방 백성의 한 과부, 그 과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앞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것도 마치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거나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삶의 자원이 없는 자라고 사회적으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그때 당시 이 엘리야 당시 가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재정적 보살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굶는 것을 숨쉬는 만큼 그만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마을 회의에서 한 가정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이 많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자체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 자체도 부지하기 힘든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목숨이,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들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연약한 과부에게 목숨을 지금 도움받고 있다는, 이 엘리야의 목숨이 이 여자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믿어지지 않는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불가능하지만 지금 엘리야에게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엘리야. 이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로 생각되어지는 사람, 과부. 이 과부에게 의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 이것을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 동네에서 소외된 여자가 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하고 힘 있는 분인 예수님께서 연약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나 엘리야는 강한 구원자로, 능력 있는 돕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별볼 없는 한 여인에게, 그들 자신을 의존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한 여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도저히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이 여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누가 상상해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거부가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정말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거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누가 봐도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도움을 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도움이 나왔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90살을 넘은 어떤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왕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불륜의 관계 후에 낳은 아들 이후 그 집안에는 계속적으로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그 후손들 당연히 안 좋은 길로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우리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목숨이 사르밧의 한 과부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 물을 길러 갈 때 다시금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빵 한 조각도 함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지금 나뭇가지 두 개 정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먼저 내게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만드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빵이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동하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동하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인 그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예요. 이 과부는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행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 그 신앙적 행동이 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전적인 신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밀가루 한 움큼, 이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면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 빵을 만들 밀가루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나마도 먹지 못하고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그녀를 위한 새로운 상황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녀의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행동, 믿음의 행동 하나가 바로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멋진 해피엔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 하나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해피엔딩으로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너무나 멋진 동화 속의 한 이야기 같은 그런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한동안 그런 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때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 벌을 지금 내게 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그녀의 가슴에서 아들을 취하여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여인은 이런 비격을, 이런 비극을 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과부를 취급하는 그 방식입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불쌍한 과부를 다루십니까? 당신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하나님은 바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바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과부들의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시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생명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전혀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분량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자신과 아이의 배고픔을 뒤로한 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자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 모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버리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자들과 하나님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행동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소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엎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는 이런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좋은 소식보다는 아직까지는 나쁜 소식이 넘치고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민생 치안은 불안할 뿐 아니라 어리고 약한 그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는 일들,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행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죽여버리는 일들이, 그런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던 그런 비관적인 소식이 넘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들도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프고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구원의 소식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불가능할 것을 이성적으로도 판단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했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될 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그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어린 아들 데리고 사는 그런 과부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과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자녀를 간절히 바랬건만 오래도록 자녀의 소식이 없는 한나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병원에서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정신적,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와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빛은 모름지기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망이 없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빛은 소망이 없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원,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구원의 소식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가슴을 활짝 열고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의 삶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기에 반드시 그런 구원의 소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은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소식을 기대하며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게 그 구원의 소식을 꼭 들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